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매기 성경 강해. 극동 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겠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오늘은 8장입니다. 이제 여기 8장에서는 성령과 실질적인 성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성화는 신자들의 중생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 권세로부터 신자들을 건져내며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행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고테트는 처음 나오는 11구절을 죄와 사망에 대한 성령의 승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결코 정, 이거 우리가 복음 찬양에서도 우리 특별히 어린이 찬양 그런 쪽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죠. 일부 필사자들이 이 구절이 본래 속해 있던 4절에서 취해온 것이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아무도 정죄받을 자가 없다. 이것은 7장에서 바울이 체험했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영감된 진술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누리지 못했으며 실패자요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바울이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술이죠. 이는 이라는 표현은 본장에서 1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접속사는 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이고요. 실제로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위대한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은 바울이 논리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울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법이라는 이 법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행사하는 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명의 성령이란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본질적으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이 말은 죄가 우리의 옛 본성에 행사하는 주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본성은 전혀 굴레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보다 높은 권위와 능력 곧 성령을 심입음으로 그 굴레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새로운 본성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합해 있는 새로운 생명 위에 역사합니다. 죽은 자의 몸과 연합했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3절로 4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전체적인 핵심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의 그 번역을 좀 여기서 좀 몇 가지로 좀 부각시켜서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무력하여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죄를 정하사 육신이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것은 율법의 칭의가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그 어떤 주부가요, 아침 식사 직후에 오븐에서 토스트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븐에. 왜냐하면 그 주부는 점심 식사 때 토스트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 노우크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노우크스 부인은 들으셨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 주부가 듣지 못했으나 듣고 싶어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도우크스 부인은 할 말이 아주 많아서 약 1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우크스 부인, 실례하겠어요. 토스트하는 냄새가 나는군요. 그녀는 수화기를 놓고 부엌으로 달려가 오븐을 열었습니다. 포크를 가져다가 토스트를 찍어 보았지만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토스트를 집어올리려고 했지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주걱을 가져다가 토스트를 들어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포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걱이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포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포크는 육신을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곧 토스트가 얼마나 익어버렸기 때문인데요. 포크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 곧 포크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들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원리 곧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새로운 원리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들어올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고서 내가 좀 더 훌륭하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훌륭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든가요? 우리는 똑같이 옛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이처럼 새롭고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5절로 가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우리가 쭉 한번 보면서 좀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6절을 먼저 보고요. 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 육신은 지금 여기에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전폭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생활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생활은 보잘것없는 내용물에 불과합니다. 그 6절에 보면 평안이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평안이란 안전된 마음 상태를 맛보며 현재나 미래에 관하여 행복을 느끼는 자실을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지에 속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에서 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계속 육신으로 산다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발을 내밀어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는 그의 피가 필요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 가운데서 진정한 용서와 또 싸매움과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옛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쉬운데, 빨리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성경이고요. 반지로 본다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국 시인 존 도는 헤라클레스의 노역에 관한 신화를 인용하여 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화에는 고대 세계에서 힘이 셌던 헬라클레스가 오기아스 왕의 외양간을 계속 청소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는 비록 헬라클레스가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망정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니 표현을 했는데요. 주여, 오직 당신만이 이 오기아스 왕의 외양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바다의 모든 물과 땅의 연못의 모든 물이 다 동원될지라도 당신의 피가 나를 씻기시지 않는다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옛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패한 옛 본성을 구속하시려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옛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 옛 본성 안에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다면 멸망받은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즉, 멸망받을 사람은 밤에 나가서 온 마을을 붉게 칠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더 큰 붓과 물감을 가지고 와야지. 정말 신나게 물감칠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오 하나님이여,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제 자신이 밉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요? 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옛 본성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오늘날의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 인도되는 사상입니다. 육체를 다스려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보면 내 육체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유교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옛 본성을 다스려서 되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험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육신이 참으로 얼마나 부족하며 소망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정부자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 신적인 통찰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려 하는 은밀한 경향이 있다는 이론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던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한층 더 종교적이 될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반역을 시작할 것이고요. 해가 지기도 전에 항거하는 모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연적 상태에서 씨름을 냈습니다. 그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대항하여 씨름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상대의 굴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위 선행, 문명, 문화, 그리고 인간의 진보 등도 모두 하나님의 코에는 악취일 뿐입니다. 육체의 미지근함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토해버리시도록 만들 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악취이고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토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꺼이 받아들일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비참한 모습이지만 아주 정확한 모습입니다. 혹여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거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구원을 그러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성령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의지하기를 그만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로마 신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번역을 해본다면 그러나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 그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두드러진 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문의는 교인이 많지요. 문의만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9장 3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맨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은 것이지만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게 된다는 의미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인 그 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명히 깨닫고 있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굴복 곧 바쳐드려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원이 없다면 바울이 아래와 같이 제안한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래와 같이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마음의 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몸은 죽음의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탈모관리 전문기업 주식회사 다모코스메틱에서 상품권이나 미다스북스에서 드리는 서적 오 아볼로 전도사의 희망을 푸는 두레박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우편번호 121-707 서울시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으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테이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9-114번, 3209-114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